오늘은 이 순복에 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끝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신자의 특징에, 핍박받는 신자의 특징, 오해받고 조롱받는 거류민의 특징인 이 순복이 나타나야 될 마지막 영역이 바로 교회 안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 베드로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이 너희는 바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복수죠.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돈 많건 돈 적건 다 서로서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서로 순복하고 동정하며 서로서로 순복하고 형제 사랑하며 서로서로 순복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서로 순복하여 겸손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 한 주 내내 순복하느라고 지쳤어.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한 주 내내 할 말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우라통을 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나쁜 말들을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순복이 적용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런 순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모인 곳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는 더 사회적인 존재인지라 누구 목소리가 더 크기도 하고 누가 자기 의견을 좀 밀어붙이고도 싶어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 여성도 화해하도록 해라, 순둑에 화해하도록 해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순복하며 마음을 같이 하기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골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구를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들어보세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도 들어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도 서로서로 참아내고 서로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축복하라는 골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암송성구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안에서도 서로서로 순복하라. 당신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더 나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입구 탁 들어오기 전에 왼쪽에 우리 그 식물 달려있는 액자 있거든요. 그게 참 오래된 거예요. 그거 제가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께 2001년인가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가면서 한번 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낮, 우리말 발음이 비슷하죠. 이 낮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그레이터하게, 더 훌륭하게 보라는 뜻이에요. 청년부 전사님이 제가 되게 교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형제님, 다른 사람 존중하세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것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그걸 보고
우리 좀 마음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가 파송됐을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터이니 다시 구절 보세요. 사람들이 악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때 그것을 악다구니 실린 말로 왜 그래? 하지 말고 복으로 배라. 받아라. 욕을 하면 당연히 욕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 축복을 기는 계기로 삼으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 2절에도, 2장에도 나왔죠.
여러분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그 바로 믿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또 반복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따라 우리를 추종하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요. 무슨 생각 나세요?
이거 좀 뭐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팔복이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재현하세요. 시내산에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사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팔복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겠고요.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온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연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참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외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덩대가 숨겨지지 못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 명쾌하지 않아? 아마 이 산상수훈 팔복을 들은 이 무리 중에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은 아주 통일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선포와 베드로의 가르침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입니까? 욕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고요. 코르텐붐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니는데 강연이 끝나고 악수를 요청하는 사람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자기를 벌거벗기고 자기를 수욕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 잠깐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뺨을 후려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반대 정신으로 갚아요.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 이어진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맛을 잃으면 빛이 안 비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하고 욕하면 욕으로 받고 핍박하면 나도 같이 주먹다짐으로 받으면 그게 무슨 빛이고 무슨 소금이냐. 짠맛이 어디 나느냐.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부르심, 욕과 핍박을 받아도 반대정신으로 축복으로 갚아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찬양을 받으신다.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전도왕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100명 전도했다 그래요. 나는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한테 딱 쓰면은 말이 잘 안 나와. 아, 뭐 교회 가볼래? 이런 얘기도 잘 안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말보다 더 큰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이런 반대 정신을 통해 우리가 부름받은 이 소명을 통해 무엇입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죠. 그러나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나중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살 수 있지? 좀 궁금하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개념을 더 넓게 상정하셔야 돼요. 전도란 것은 선포란 뜻입니다. 우리의 이 소명, 욕을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이 소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을 통해 우리의 견딤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상도 주신다니. 이거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전도도 되고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친구와 차 한잔하는 그 가운데서도 친구와 잡담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떠들고 웃고 갈등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개입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통해 전도를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목회의 소명으로 삼습니다. 신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화장실에 앉았을 때이든지 출퇴근을 하실 때이든지 일상적인 우리의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3장 12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특별히 의인을 향해서는 눈을 고정시키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의인과 악행하는 자가 대조되어서 나오잖아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조난 현장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모녀를 구한 시대의 의인, 목숨을 거두다. 뭐 이런 신문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쓰는 의미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도, 성도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무죄이다, 죄를 하나도 안 졌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온전히 율법에 순종했다 라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믿은 자. 그럼 악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믿지 않은 자. 시편 1편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신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거절한 비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여기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대면하는 거예요. 갈등도 대면하고 기쁨도 대면하고 슬픔도 대면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지, 주님의 귀가 나를 향하고 있지 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세요. 한두 번 멋진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상의 영성, 매일매일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견딤을 상으로 준비하시는 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악행은 보시고 벌을 준비하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당신에게 상이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시며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벌이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디는 자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죠? 주님이 다 아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웃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들 뭐 애기나 잡아먹고 말이 안 통하는 것들, 편협한 것들. 그럴 때 욕으로 갚아주고 싶고 우리 집에 우리 고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쟤들 때문 아니겠어?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침묵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 주님께 합당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구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욕과 핍박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뭐예요? 아, 이런 나쁜 놈의 세상. 거지 같은 세상. 한탄을 하죠. 여러분 시편 13편을 마음에 기억하세요. 악인이 너무 잘 돼요. 시편 기자가 시험에 빠졌어요. 의인은 너무너무 안 되는데 악인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목구멍까지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아휴, 괜히 믿었어. 믿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효과도 없고.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전쟁이 있지만
그리고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요. 이게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말을 지키는 거. 끝까지 입술을 지키는 거. 내가 욕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한번 내 실력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 말이 탁 터져 나올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는 거. 이걸 제일 먼저 베드로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에서 인용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분명히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느 성경을 인용했다고 나와 있나요? 시편 34편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찾아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12, 13절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군요. 물론 베드로는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71년 성경을 인용한 거지만 히브리 성경과 내용은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2, 13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참고 인내할 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화가 터져 나오고 욕지거리를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으라 하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세요. 표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왕 아니거든요. 이방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왕이거든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왜 아비멜렉한테 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아시는 분 있어요? 왜 다윗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납니까?
예. 네. 망명한 거예요, 망명.
왜 망명했습니까? 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인데 왜 망명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끌고 쫓아오니까, 도망 달리다가,
인내하다가 안 돼서,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힘들어 죽었다. 다윗은 10년 넘게 유랑 생활을 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도. 근데 아비멜렉과 그 부근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옛날에 우리의 신하들 많이 죽이고 우리 적군들 많이 죽인 그 나쁜 놈 아니야.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계속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이거 미친놈이 망명하는 거 아니야? 쫓아가. 이렇게 생명을 부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말로 현타 오지 않겠어요? 나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나를 왕삼아 주셨는데 이거 너무 추리한 거 아니야? 아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도망 다니다가 부인도 못 만나고 고향에도 못 가고 억울하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왕은 나를 자꾸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게다가 잠깐 피인 척 하려는데 이 아비멜렉도 나를 의심하고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 집에 못 가고 궁정에도 못 있는 거류민이여 나그네로 살고 있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너희도 그렇다. 다윗이 목구멍까지 지금 불평 찼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내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다. 아는 상을 받는 길이다. 이게 전도하는 길이다. 이게 선포의 길이다 얘기합니다.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직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은 두 번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예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아비멜렉 앞에 있는 다윗처럼 거류민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다윗처럼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왕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가장 억울하셨던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신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가장 억울하셨던 분, 다윗보다 더 억울하셨던 분,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죄덩어리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런 7번방의 기적 보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딜을 해가지고 사형장에 이제 끌려가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그걸 결정합니다. 용사같이 결정했지만 끌려갈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무서워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너무 단순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공포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억울하셨던 분. 그러나